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인질 석방 협상 등 구호와 함께 새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또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정책에 반대하며 공평한 군복무 부담을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텔아비브에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 일부와 지지자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인질 구출 실패에 항의하며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을 통해 붙잡아간 인질은 253명으로 이 중 130명가량이 아직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전시내각은 양측 간 전쟁을 촉발했던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에 따른 안보 실패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쟁 와중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수개월간 마비시킬 것이라며 일각의 총선 실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대한 2주간의 작전을 마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기간 중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을 사살하고 무기와 정보 문건들을 압류했다며 작전은 민간인과 환자, 의료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이 병원을 공격 준비용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집중공격을 가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중부의 또 다른 병원 내 테러리스트 목표물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데이르 알발라 지역의 아라크사 병원 내 이스라엘 아믹 지하드 지휘소 한 곳과 여러 테러리스트들을 항공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정밀 타격 결과 병원 건물에 손상은 없었고 기능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총 사망자 수는 어제 기준 32,782명, 부상자는 75,298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6만여 군중에게 행한 부활절 강론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을 재차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납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지구의 아이들은 미소를 잊었다면서 전쟁은 늘 어리석고 패배로 귀결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반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약 3만 3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의 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갈등 등 여러 국제적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후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검찰은 이날 하르키우 남동쪽 보로바 마을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 경찰은 도네츠크 내 러시아 점령 지역 서쪽에 위치한 크라스노호리우카의 14개 소도시와 마을에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저녁 하르키우 지역 내 민간 기반 시설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올레시네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는 순항미사일 수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남부 랍 자포리자 지역 내 변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한 마을이 공격을 받아 여성 한 명이 숨졌다고 베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빅테크 기업이 전력 에너지, 전기 확보전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해마다 3월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에너지 산업 관련 행사 현장을 소개하면서 기업과 전력회사 사이에 석유나 가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 에너지 사용량을 흥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행사인데 올해는 인공지능이 그 논의의 중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빅테크 기업이 전력회사를 만나서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언제쯤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고 지금 세계에서는 사흘에 하나씩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아마존 웹서비스 관계자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개발과 쓰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로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들고 가동해야 되는데 이 전력 수급 문제가 관건이라고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력 기업은 지금 상태로는 빅테크 기업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 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인데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는 태양력이나 풍력 발전만으로는 어렵고 새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빅테크 기업이 원하는 수요를 제때 따라갈 수 없어서 기존의 천연가스나 석탄, 원자력 발전에 더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와 AI, 암호화폐 관련 전력 소비가 2026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동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8천 개 정도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미국에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베란다 있고 난간 있는 데다 쫙 얹어놓으면 이뻐요. 행복하잖아요. 꽃을 보면. 그냥 행복해요. 좋아요.
아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서울 종로의 꽃시장에 나온 분들은 이미 봄맞이 웃음꽃이 만발이네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고요.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평안남도 안주, 평안북도 지역, 자강도는 희천, 함흥 장진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용현과 함북 청진 선봉도 약간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2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6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와 원산이 6도, 개성이 4도, 함흥 5도, 청진 1도,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고요. 해산은 영하 4도입니다. 평양은 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21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 14도, 중강 17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은 상당히 높겠고요. 함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0도, 원산 청진 10도, 해산은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비가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2주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 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외국군의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에서 철수를 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 북부에 있는 시파 병원에서 작전을 마치고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파 병원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서 하마스 고위 지휘관을 비롯해서 무장대원 200여 명이 사망했고 약 900명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약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지상전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작전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시파 병원이 가자지구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희생도 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일대에서 지상전과 공습을 모두 전개했고요.
네.
예,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응급실, 산부인과 병동 등에서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스라엘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탱크와 군대가 떠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 단지 내부, 외부 곳곳에서 계속해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자 지구 중부 쪽에 있는 병원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있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31일 이 가자 지구 중부에 있는 알아크사 병원을 공습해서 4명이 사망하고 20명 가까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 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정부에 병원 공격을 중단하고 환자, 의료진, 인도주의적 임무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가자지구 남부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북부, 중부를 공습하면서 남부 도시 라파에는 지금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군사작전이 지상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상공격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다만 이스라엘 방위군의 라파에 대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만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부연 설명하면서 이 라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승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압력이 자신을 단념시키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이 되면 이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에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자 주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 민간인 보호 계획이 없는 라파 공격은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최근 이 라파 공격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예,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도 거듭해서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에 들어가서 하마스 부대를 제거할 거라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예, 라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하마스 대대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없다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말입니다. 또 라파 작전은 인질들을 모두 데려오는 걸 포함해서 이번 전쟁 목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또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3월 31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크네세트 이 의사당 앞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협정,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예, 시위대는 이달 2일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라죠?
네, 지난해 10월 7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명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하면서 불거진 분쟁이 지금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 곳곳도 봉쇄하고 네타냐 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다시 균열음이 들리고 있는 거네요.
네, 이스라엘은 지난해 이른바 사법개혁 논란으로 큰 진통을 겪었는데요. 당시 수많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이 목숨을 잃고 20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가는 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단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네, 하지만 시위대는 6개월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약 100명의 인질이 하마스에 잡혀 있는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시위대의 목소리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총선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면 이스라엘이 적어도 6개월은 마비되고 인질 협상도 교착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봄철 징집을 하는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 명 규모의 봄철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해당 명령은 3월 31일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처럼 의무 병역제인가요?
러시아의 병역제도는 모병제 그리고 징병제로 혼합한 형태입니다.
네네.
예, 주로 부사관급은 모병제로
네.
그리고 일반 장병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직병제로 수집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18세부터 30세 사이 러시아의 모든 남성은 1년간 군복무를 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징집 상한 연령이 30살까지군요.
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지난해 7월에 징집 상한 연령을 기존의 27세에서 30세로 올리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했고요. 이 법이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겁니다.
네, 징집의 상한 연령을 올리면 징병되는 사람도 인원도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봄철 징병 규모는 약 1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봄철에는 약 14만 7천 명, 9월에는 13만 명 규모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징집되는 사람들은 전선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러시아 법에 따라서 징집된 병력은 러시아 바깥에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에 따라서 지난 2022년 2월 개전 이래 징집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동원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징집병이 전선에 보내진 걸로 드러나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군 당국은 실수에 의한 거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결국 대통령 선거는 치르지 못했네요.
네, 당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따라서 3월 31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5년 차인 올해 3월 31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시 중이라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데다가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해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본인은 열린 입장이라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대선을 치르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더 비중을 두는 모습입니다.
네.
예, 지난해 8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전쟁 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러시아 패배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가 분열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에 크유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투표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약 15%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프랑스로 가보실까요?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프랑스가 이 올림픽 기간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외국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요?
네,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올림픽 기간에 파리에는 1,500만 명 많은 방문객들이 올 걸로 예상돼서 이 보안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1월에 46개 국가에 2,185명 증원 요청을 했다고 지난달 29일에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파견이 확정된 외국 인력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무부하고는 별도로 또 프랑스 국방부에서도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간의 병력을 요청했다고요?
네, 프랑스 육군 총참모부 대변인인 피에르 고딜리에르 대령이 탐지견 전문특 같은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병력을 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의 인력이나 뭐 군 병력을 요청하는 게 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당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프랑스 내무부는 외국의 지원을 요청한 건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수용 능력의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는 주요 국제 행사를 조직하기 위한 개최국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200명의 경찰관을 보낸 적이 있고요.
네.
예, 또 작년에 프랑스가 개최했던 럭비 월드컵 때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160명을 보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28일에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군병력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폴란드 발표는 티에리 브루카르트 프랑스 국방참모총장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보아디 스와프 코시니아 크카마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28일 소셜미디어 X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이 탐지견 조련사를 포함해서 자국 군인들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주요 목표는 폭발물 탐지, 테러 현상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폴란드 군 대변인은 아직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나라가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군요.
네, 독일도 파리 하계 올림픽을 위해서 경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도 6월에서 7월 독일에서 열리는 2024 유로 축구 대회에 군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릴 주요 국제 행사에 올림픽에 프랑스가 보안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이 테러 위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총리가 테러 위험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네, 가브리엘 아타 총리가 지난달 25일 기자들에게 이 테러 위협은 실제하고 강력하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음모 두 건이 올해 이미 좌절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모스크바 외곽 대형 공연장에서 벌어진 이 테러 공격으로 140여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프랑스 당국은 이 테러 경보 수준을 최고치로 격상했는데요.
네.
예, 특히 프랑스에서는 과거 몇 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테러 공격이 다수 발생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보안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자체 병력을 얼마나 배치한답니까?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매일 최대 4만 5천 명의 경찰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1만 8천 명의 병력이 추가 동원될 걸로 예상되고요. 사설 보안 요원도 최대 2만 2천 명이 현장에 배치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선박 충돌 사고로 무너진 볼티모어 키브리지 교량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메릴랜드 주지사가 교량 재건을 위한 자금 지원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다른 교량은 안전한지 점검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시급이 $20로 큰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민자들로 인해 위협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교량 붕괴 사고가 난 볼티모어 키브릿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다리 제거 작업이 시작된 거죠?
네, 잔해 제거 작업에는 현재 1,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을 포함해서 7대의 부유식 크레인, 예인선 10척, 바지선 9척, 인양선 8척이 투입됐습니다.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선박의 수중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당국은 무너진 다리 일부를 절단해서 바지선에 실어 이동할 거라고 하고요. 31일에는 200톤 가까운 다리 부분이 제거가 됐습니다.
네.
당국은 배를 잔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선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선박 안에 선원들이 아직도 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고 선박에 아직 도선사 2명과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인도 외무부는 선원 21명 중 20명은 인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다른 한 명은 스리랑카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선원들이 배에서 내릴 일은 없다고 하고요. 선박이 움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 선원들이 하산할 예정입니다.
예. 실종자는 여전히 찾고 있습니까?
네, 당국은 현재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2명은 구조됐고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아직 4명이 실종 상태에 있는 거죠. 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실종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뒤에 그 볼티모어항이 폐쇄가 돼 있는데 빠르면은 다음 달에 다시 문을 열 수도 있다고요.
네. 웨스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다리 북쪽 부분은 잘라서 제거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임시로 수로를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 육군 공병단의 스콧 스펠먼 사령관 역시 30일 볼티모어항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며칠이나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은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DHL의 그 운송부문 사장인 짐 몽크메어는 볼티모어항이 6주 동안 정도만 폐쇄될 듯하다면서 다음 달에 볼티모어항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리가 무너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죠. 또 항만 운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31일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서 다리 재건을 위한 연방기금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8일 교량 철거 등을 위해 6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승인했었는데요. 의회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롤콜에 따르면 다리를 다시 짓는데 최소한 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자, 컨테이너 선박 위에 지금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 실려있던 컨테이너는 모두 4,700개입니다. 이 중 일부에 부식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 사고로 14개 컨테이너가 파손돼서 일부 화물이 포텝스코 항으로 쏟아진 상태입니다.
네.
미국 당국은 이들 화물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그 교량들을 점검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오래된 교량 같은 경우는 수천 개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네. 연방정부에 따르면 약 4만 2,400개의 미국 교량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매일 약 1억 6,700만 대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네.
미국 ABC 뉴스는 이 가운데 5분의 4는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이나 현수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AP통신은 교량 중에 15,800개 이상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물가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의 최저시급,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말하는 거죠. 네. 20달러로 인상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케빈 뉴섬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리는 신속 법안에 서명을 했고
네.
이번에 발효된 건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2년에 주정부가 위원을 임명한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 법 시행에 반발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또 주정부 간 협의를 거쳐서 1일부터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올리기로 네. 했습니다.
그러면 올리기 전에 최저시급은 얼마였습니까?
네, 지난해 최저시급은 15.5달러였습니다.
네.
20달러로 인상이 되면 거의 30%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적용 대상은 미국 전역의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인앤아웃이나 맥도날드, 스타벅스처럼 주문할 때 돈을 지불하고 별도로 팁을 주지 않는 식당이 해당됩니다.
예, 노동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최저시급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50만 명 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용돈이 필요한 10대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인상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입법을 통과시킨 거고요.
그러면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 근로자들도 당연히 이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 근로자들은 그 최저임금 20달러 인상을 환영했습니다. VOA는 2019년 미국으로 와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이민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예.
이번 조치가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다른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법을 옹호하는 단체인 국제서비스 근로자 노조는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두 배 높아서 실업급여에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유색 인종이나 이민자, 여성들인 노동자 50만 명 이상이 임금 인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10개 넘는 레스토랑을 소유한 사업주는 올해 매출이 둔화되면서 직원을 해고했다. 또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면 이 사업주는 매년 약 47만 달러가 더 필요해진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매장에서 음식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매각은 물론이고 폐업도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다수의 언론들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노동경제학 교수인 마이클 라이히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교수는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은 올랐고 고용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고 파장이 너무 적어서 놀랐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발견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오른다면 뭐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경제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30일 사업주들이 시급 인상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대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높아져서 해고된 사람들의 실업수당을 캘리포니아 주민이 지불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패스트푸드 시장의 충격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이 법 시행 직전에 피자헛이나 서던 캘리포니아 피자, 라운드 테이블 피자 뭐 이런 주요 체인들이 연쇄적으로 직원 해고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피자헛은 배달원 감원 방침을 밝혔고 일부 매장은 아예 배달을 중단했다고도 하고요. 라운드 테이블 피자는 올해 배달 기사를 해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또 다른 물가도 같이 오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폭스 비즈니스는 시급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햄버거 한 개 가격이 26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멕시칸 패스트푸드인 그 치폴레는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장 가격을 9% 인상한다고 하고요.
네.
맥도날드나 잭 인 더 박스 같은 또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올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메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맥도날드 점주협회는 그 올해 추가 인건비 상승폭이 점포당 연간 한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가 미국 성인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미국 성인의 상당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인의 41%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경우 과학이나 기술 같은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38%는 합법적 이민자가 미국 문화와 가치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원 중 52%는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 기업에 큰 기여를 한다고 했고 공화당원은 33%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질문을 2017년에도 했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원의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비율도 예전보다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답변도 2017년 19%에서 이번에 32%로 증가했습니다.
예.
특히 공화당원 41%는 합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주요 위협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20% 당시가 20%였거든요. 조금 늘어난 거죠.
네네.
반면 민주당원은 10%만 위협 요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외국인들은 미국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예,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화당원 응답만 골라보면요.
예.
공화당원 80%는 불법 이민자의 경우 복지와 안전 같은 미국의 공공서비스에 큰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또 71%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60%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을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57%였습니다.
예.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 이런 연구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지 정당이 없다는 64살 남성은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AP통신에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은 이민 반대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에 반대한다는 거였고요. 민주당 지지자 한 사람은 예전 이민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민자들이 모두 마약이나 폭력 사범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네요.
네, 민주당원 가운데 83%는 국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미국이 더 강해진다고 답한 반면에 공화당원과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엔 43%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미국 성인 중에 약 절반은 망명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서도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이 더 많았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장벽 설치에 대해서는 공화당원은 77%가 찬성했지만 민주당원은 12%만 지지했습니다.
예, 뭐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국이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이민자 유입이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미국 산업 전반에 누적됐던 그 노동력의 공백을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메우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쳤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이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 감소와 노년층 은퇴 같은 마이너스 요인이 상쇄된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증권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20세기 들어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just this past week, I had the commission issue an order requiring every CEO, every CFO to certify the accuracy and veracity of their financial statements.
지난 2002년 대형 통신회사인 월드컴이 파산한 뒤 대규모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자 당시 하비 피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회사 최고 경영자 CEO에게 재무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인증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동했다면서 CEO들이 거짓 보고를 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EC's mission is to protect investors and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markets. The structure of our markets is constantly changing.
미국 연방 관보는 SEC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함과 정직함을 담보하며 필요하면 제재를 통해 관련 법을 집행할 수단을 제공하는 연방증권법을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법률은 증권산업의 모든 측면에 있어 SEC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SEC는 지난 1934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SEC는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SEC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SEC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 game changer in the world of cryptocurrenc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Wednesday approved the first ever spot Bitcoin ETFs.
SEC 조직은 본청의 6개 국가, 25개 실, 그리고 지역사무소 11곳으로 구성됩니다. 상위 부서인 구글원은 기업금융, 집행, 경제위험분석, 조사, 투자관리, 그리고 거래시장국이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SEC는 현재 3만 개 이상의 등록기관과 약 1만 6천 개에 달하는 등록기금, 1만 5천 명 이상의 투자 자문가, 증권거래소 24곳,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10곳을 감독합니다. SEC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SEC 예산은 약 21억 달러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직원은 약 5,300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활짝 핀 꽃과 새싹이 돋는 나무에 관심이 많이 가는 데인데요. 한국 서울의 중심지 종로에도 꽃과 나무를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붐비는 꽃시장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종로 꽃시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기분 얼마예요?
선녀철쭉 4,000원, 기부인은 3,000원, 뒤 하얀 것도 3,000원. 선녀철쭉은 저렇게 생겼어. 이게 불꽃이라 그래. 꽃이 하도 이뻐서 선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엔 별거 아닌 거죠. 들고 보면 정말 이쁘다니까.
도심 속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종로 꽃시장은 야외 도로변 노점에 펼쳐진 야외 꽃시장인데요. 햇살 가득한 꽃시장에서 꽃과 묘목을 사러 나온 손님 그리고 상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종로 꽃시장은 2010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로 특화거리 사업으로 조성된 곳인데요. 여러 가게 중 다채로운 식물과 모종이 모여있는 부천 삼락화원으로 가니 상인 김철수 씨가 종로 꽃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없는 꽃이 없어. 난이수부터 모든 종류, 그 다음 모든 묘목 다 있잖아. 묘목, 옥천 꽃 모목 도매시장에서 띄워가지고 팔거리라 그 가격이 싸고 저렴해요. 반 중간 도매야. 그러니까 도매는 아니고 도소매 겸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가게 이런 데서는 다 소매라 우리보다 다 몇천 원씩 다 비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싸니까. 우리 집만 꽃만 봐도 한 60가지 있잖아요. 60가지 가지 수가. 그죠? 봐봐요. 한 판에 다 한 가지씩 다 틀려.
형형색색 꽃을 피운 식물이 저마다 향을 내고 있고요. 60여 가지나 되는 식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푯말로 이름과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꽃들은 뭐 잔잔한 이런 걸 관엽이라 그래요. 관엽. 그 다음에 저런 건 묘목, 그 다음에 과일나무,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아네모네, 알게 모르게 핀다는 거. 로벨리아라고 1년 내내 피는 거 있어요. 이거 비댄스, 이거는 햇볕이 없어도 피어요. 그 다음에 종이처럼 얇은 꽃이 있어, 종이꽃. 그 다음에 제라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꽃이 잔잔한 건 랜디제라늄, 꽃이 큰 거는 캔디제라늄. 요거는 꽃이 천리까지 가는 천리향. 저는 꽃, 철쭉 이름인데, 꽃이 우아해, 기부인처럼. 우아하고, 그 다음에 꽃이 잔잔한 건 방울이라 그러고, 이거는 선녀처럼 이쁘다 그래서 선녀철쭉이라 그래요.
특히 1년 내내 인기가 좋은 식물 가운데 하나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향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1년 내내 꽃 피고 향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얀 꽃이 피는데 오렌지 향이 난다 그래서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인기 좋은 거예요. 꾸준한 게 이런 오렌지 자스민 이런 거 알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마가레, 목마가레 나무가 되니까 나중에 큰 꽃이 돼. 그럼 개발 선인장 이런 거. 개 이게 꽃이 개발처럼 생겨서 이 피. 그죠? 잎이 개발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개발선인장이라 그래.
김철수 씨는 특히나 봄에 한철 장사를 한다며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했고요. 밀려오는 손님들 속에서도 힘들지만 이 꽃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기분 좋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돈 못 벌어도 좋아. 내가 좋아해 사이에. 꽃이 좋잖아. 꽃 속에 있으니까 이게 몸에도 좋고 산소가 많잖아.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눈이 안 아파요. 그렇게 좋아 이게. 여기하고 바깥하고 틀려요. 먼지가 틀려요. 미세먼지 농도가 틀리다니까. 한번 재볼래요? 가슴이 시원하다니까. 진짜 산소가 많은가 봐. 여름에 막 햇빛을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로 가니 한 상인과 단골이 서로 익숙한 듯 안부를 묻고 또 식물을 살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여기요? 아 이거 일부러 구경 나와야 이거 보러. 뭐가 나왔나 시장 조사도 하고. 저 꽃 펴가지고 또 헛거네.
네? 뭐가?
저 꽃 펴가지고 만병차 꽃 다 폈네. 아휴.
아니 다 핀 것이 아니라 이제 피는 거 갖고 온 거 왜 그러실까? 그리고 회오라비는 아직 알로 넣어놨는데 촉이 아직 안 떴어.
네, 그거 좀 해서 해놔. 네. 저런 거 좀 싸게 주나 저거?
어떤 거?
하얀 거. 노란 거, 노란 거.
6만 원 드리면, 5만 원 드리면 되겠어?
4만 원?
안 해.
꽃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손엔 저마다 식물을 담은 봉지가 들려있고요. 그럼에도 봄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냥 이건 복수초 해심이 이거. 여기는 가끔 와요. 몇 년, 오래됐죠. 1년에 한 몇 번씩 와요. 꽃이 이쁜 것도 많고 좀 싱싱하고 좋아요. 가깝고 더 편안하죠. 이런 하우스 들은 것보다. 그래서 여기 자주 와요. 저 이거 19,000원 두 개 저렴하게 샀어요. 가서 심어야죠. 화분에다 옮겨서 예쁘게. 저는 이 주택이거든요. 이게 베란다 있고 난간 있는 데다 쫙 얹어놓으면 이뻐요. 우리는 정원이라 할 거 없이 그냥 계단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사는 것도 있고 오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행복하잖아요. 꽃을 보면. 그냥 행복해요. 좋아요. 확실히 꽃을 보면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꽃을 보면 볼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즐거워져.
우리가 80이 다 됐는데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얘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와서 많이 사갔어. 근데 또 왔어. 또 오고 싶었어.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여러 가게 가운데 묘목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파주농원의 상인 남은기 씨는 식목일을 앞두고 더 분주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서울시 종로구 특화거리예요. 특화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국구예요. 전국에서 여기로 다 와요. 손님들이 물건이 이제 각양각색 물건들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식물 같은 때는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많이 복잡해져요.
수많은 묘목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구기자, 대추, 홍매실, 또 태추 단감처럼 다양한 묘목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이거 유실수, 열매 달리는 나무, 살구, 자두 다 있어요. 그 일 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 같으면 다 있는데 그럼 다 열려면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복잡해요, 만에선. 70, 80까지? 현재? 그렇게 있어요. 포도도, 같은 포도인데도 샤인, 거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포도 하나에만도. 이 나무 자체만은 사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로사과, 부사사과, 황금사과. 여러 가지 하세요. 그래서 물건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한 명목 어린 애들 한 7, 8천원? 예, 한 1, 2년생 7, 8천원. 또 이제 흙이 붙어 있는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상인 남은기 씨는 묘목을 잘 키우기 위해선 한 아이를 키우듯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거름도 주고 가꿔줘야지. 벌도 매주고. 어린애 키우는 심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너 밥 주고 잘 크라면 안 돼. 교육을 시켜야죠. 놓고서 안 가보면 막 풀이 얘보다 더 커가지고 안 되잖아. 가끔 가서 풀도 내주고 가물면 물도 줘야 되고. 궁금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전화로 다 설명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가게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키우십시오.
마침 이곳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산 손님이 있었는데요. 10년 이상 단골이라는 조원규 씨는 식물을 키우는 자기 집 옥상은 마치 과수원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가장 매물이 좋고 가장 싸 여기 나무가 확실하고 믿고 사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옥상에 가면 반도끼도 옥상이 있는데 가시수 새로 한 20가지 들걸요. 우리 옥상에 가면 가수원 같아. 서울 시내 사는데도 아니 이거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순 그때 이건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제 주민센터인데 거기서 온 사람들 내려보고 다들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 호박도 이만한 거 막 길러놓는데 꽃이나 나무나 사가본 사람들 사가지 아무나 사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3만 원이면 어느 누가 지인들하고 둘이 가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사갖고 가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필요 없이 그냥 밥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해본 사람이 그 기분을 알지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모르죠. 나무 그 열매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클 때 그 기분 있잖아. 새싹 올라오고 꽃 피고 이런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카라를 사기 위해 꽃시장을 찾은 한 부부도 있었는데요. 알록달록한 봄꽃으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검색해서 오긴 했는데 카라라는 꽃 찾으러 왔다가 저기 지금 카라라는 꽃이 있어요. 노란색 그냥 대가 두꺼운 꽃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와이프가 이쁘다 그래서 구경하게 온 거. 근데 이제 금액대가 앞쪽 건 안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우연히 적혀 있어서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오래 보고 있었어요. 일단 꽃향기 있어서 좋고요. 꽃 구경하면 기분 좋으니까요. 가끔 생각나면 오는 시기인 거죠. 하나만 살라 그랬는데 눈 돌아가서 이제
확실히 뭔가 겨울보다는 꽃 종류도 좀 화려하고 다양해져서 눈이 확실히 많이 가는 것 같고 약간 봄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그냥 기분 전환으로 가끔씩 그냥 한두 개 정도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그래도 가격대도 많이 안 비싼 것 같고 해서 한두 번 이렇게 이럴 때 오면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수국을 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국도 내 눈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집 분위기도 일단 화사해지게 네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열심히 예쁘게 오랫동안 키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가시가 박혔다, 가시에 찔렸다, 손에 박힌 가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 are you doing?
Not much. Just dealing with this annoying splinter I got earlier.
Ouch! You got a splinter?
Yeah, I got a splinter. I was playing with wooden chopsticks, and somehow I ended up with this tiny but very pesky splinter in my finger.
Those little things can be surprisingly painful. Did you get it out?
No, it's so stubborn. It's just a tiny sliver, but it's lodged in there pretty deep. It's amazing how something so small can cause so much discomfort.
존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I got a splinter.
가시 박혔어요.
I have a splinter in my finger.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가시에 손가락이 찔렸어요?
A thorn pricked my finger.
가시가 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I pricked my finger.
간호사가 주사기로 찔렀습니다.
Nurse pricked me with a needle. I got a splinter.
가시 박혔어요.
I have a splinter in my finger.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ot much. Just dealing with this annoying splinter I got earlier.
You got a splinter?
Yeah, I got a splinter. I was playing with wooden chopsticks and somehow I ended up with this tiny but very pesky splinter in my finger.
Those little things can be surprisingly painful. Did you get it out?
No, it's so stubborn. It's just a tiny sliver, but it's lodged in there pretty deep. It's amazing how something so small can cause so much discomfor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Not much.
별거 안 해요.
Nothing much. Not a lot.
별거 안 해요.
Just dealing with this annoying splinter.
이 짜증나는 가시를 상대하고 있어요.
You got a splinter?
가시 박혔어요?
Yeah, I got a splinter.
네, 가시가 박혔어요.
I was playing with wooden chopsticks and somehow I ended up with this tiny but very pesky splinter in my finger.
나무젓가락으로 장난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작은 그러나 성가신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Did you get it out?
뺐어요.
Did you remove the splinter? Were you able to get out the splinter?
가시 뺐어요.
No, it's so stubborn.
아니요, 고집불통입니다.
It's just a tiny sliver of wood, but it's lodged in there pretty deep.
아주 작은 가시인데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This splinter is really digging in deep.
이 가시는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This splinter refuses to come out.
이 가시는 나오기를 거부하네요.
I got a splinter.
가시 박혔어요.
I have a splinter in my finger.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ot much, just dealing with this annoying splinter I got earlier.
Ouch. You got a splinter?
Yeah, I got a splinter. I was playing with wooden chopsticks, and somehow I ended up with this tiny but very pesky splinter in my finger.
Those little things can be surprisingly painful. Did you get it out?
No, it's so stubborn. It's just a tiny sliver, but it's lodged in there pretty deep. It's amazing how something so small can cause so much discomfor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got a splinter.
가시 박혔어요.
I have a splinter in my finger.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